예,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하면 우리가 대번에 떠오르는 한 명제가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마 요한서신의 내용을 그렇게 집약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한 대목만, 그러니까 2장 3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사실은 1장 5절부터 쭉 읽었어야 했는데 한 대목만 잘라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요체는 아주 간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 가운데 오늘 전체 말씀의 그 요체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저 절대자를 향한 일방적인 섬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구현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와 요한서신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그 사랑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암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지향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서 사랑이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형태로 소유된 것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아마 의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지 모르겠습니다. 완성되어 이미 소유한 것과 같은 상태와 완성을 지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의 차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아마 물음을 던질 수, 의문이 제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 차이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실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그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갖는 의미는 사실상 오늘 본문 말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5절에서 2장 6절 전체,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그 말씀의 문맥을 충분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 5절 이하의 본문 말씀은 빛과 어둠에 관한 그 표상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실존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함축하는 뜻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빛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 과 어둠을 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요한일서는 이 요한일서 이 서신이 대결하고 있는 영지주의적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만 또 기억에서 사라졌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만, 이 초기 기독교가 가장 심각하게 대결한 사조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혜를 추구하는 사상이라는 얘기죠. 그 말 자체만으로 보면은. 다른 서신서들도 그와 대결하는 상황을 자주 아주 빈번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그것과 정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그것은 아주 전형적인 이원론을 전제로 해서 육체의 가치를 부정하고 오직 영적 지혜만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교회 안에도 상당히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들, 사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서신은 바로 그렇게 교회 안에 유포되어 있는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대적하고 복음의 정신을 일깨우는 것을 기본적인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하자면 그 영지주의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전형적인 이원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원론은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나누어진 것이 신성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불가불 두 세계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입니다. 그 믿음을 따르는 이들은 빛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의 지혜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영원한 구원을 성취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은 육체적인 삶과는 상관없는 전적으로 영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에는 극단의 똑같은 그 믿음을 추구하면서도 극단에 대립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한편의 사람들은 육체적 삶을 부정해서 금욕을 행하는가 하면 또 한편의 사람들은 똑같은 영지주의적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육체적 삶이 어떻든 상관없다. 영이 자유로우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육체적 삶을 부정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한서신은 그 영지주의적인 용어를 그대로 비로 쓰고 있지만 차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빛과 대립되는 어둠을 신성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형적인 이원론은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대립합니다. 그러나 성서의 믿음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온통 밝은 빛입니다. 어둠을 신성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밝은 빛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이 인간 삶의 어떤 한 방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어떤 삶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차이가 도대체,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만, 그 차이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빛과 어둠을 신성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와 직결시켜서 분열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숙명론을 의미한다면 빛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어둠은 인간 삶의 한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그 믿음은 그 숙명론을 넘어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의 신이든 어둠의 신이든 어느 한편에 붙잡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 신의 뜻입니다. 내가 빛의 신에 붙들려 있는 것도 신의 뜻이, 어둠의 신에 붙들려 있는 것도 신의 뜻인데 인간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체로서 나는 사라지고 맙니다. 내 삶은 헛개비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신은 빛이요, 그 빛 가운데서 내 삶이 밝은지 어두운지 판별할 수 있다면 나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선택의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내가 정말 밝은 빛을 받고 있을 때, 내 삶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판별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결단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긍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중요한 진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지주의적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숙명론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운명론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은 그야말로 분투한 결과 신의 빛을 보았고 내가 그 빛 안에 산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믿음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느냐? 일종의 지적인 오만과 맹신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함축하는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의 첫머리는 교회 안에 유포되어 있는 어떤 잘못된 믿음을 먼저 경계합니다. 바로 그 지적인 오만과 맹신을 먼저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말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교회 안에 유포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경향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빛,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혜를 소유했으니까 더 이상 어둠에 빠질 까닭이 없다는 오만과 맹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의 형태가 초기 기독교에서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오만과 맹신은 변형된 형태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형제님은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전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어떤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학생 시절에 그런 전도자의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논쟁을 벌였던 일이 있는데,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는 완결해졌다, 순결해졌다고 믿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정반대의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어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그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성찰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이미 완전하게 빛을 소유했다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 빛 아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겸허한 성찰을 동반할 때 나는 비로소 빛의 삶을, 의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할 것 같으면 빛을 한순간에 소유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그 빛 아래서 보니까 내가 허물이 많다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사람은 오히려 진실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3절에서 그 6절 말씀은,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온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곧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구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일 뿐입니다. 그 여정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겸허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겸허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겸허한 삶이야말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내가 마치 당장 완전한 진리를 소유한 듯이 행세하는 사람치고 진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 좋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끼치는 그 해악을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이 일깨워주는 진실을 우리는 더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극적인 세대에 살고 있는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세대인지 하는 것을 실감해주는 일을 두 가지나 한꺼번에 겪었습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둘 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한편에서는 특히 한국 사회 일각에서, 그리고 미국 사회의 그 주류 언론에서는 별 성과 없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별로 알맹이도 없고, 또 특별히 그렇게 미국이 강조해왔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 말도 빠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북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의 승자가 되고 미국의 트럼프는 놀아났다는 식으로 이 회담의 결과를 깎아내리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그 희한 재밌는 사진을 가위바위보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위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거 했지만 그건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걸 그렇게 깎아내리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이른바 일괄 타결,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잘 새겨봐야 될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인간의 지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과학을 완전히 피폐화시켜버립니까? 과학자들 다 죽입니까? 문명 수준을 다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초부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고 환경 조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진적인 해결의 방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 의지와 그 환경을 조건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가능한 한 단기간 안에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서로 약속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합의서에는 명기가 안 됐지만 아마 많은 것을 약속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도 이 기한도 약속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2년 6개월 안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인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아마 그런 약속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이 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북한은 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미국이 양보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얘기도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먼저 북한이 취한 조치, 핵실험장을 파기를 했지요. 그리고 앞으로 또 뭘 또 파기를 할지 모릅니다. 이런 먼저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는 왜 안 봅니까? 그 조치는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군사훈련을 하느냐 마느냐, 합동훈련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먼저 양보했다. 그거 왜 못 볼까요? 애써 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주장과 그 시선은 사실상 상당한 오만과 편견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옳다는 오만과 자신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맹신에서 비롯된 견해일 뿐입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의 결과는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오만과 맹신에 빠져 반성할 줄 모르는 정치 세력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그 심판이 그 얼마나 가혹한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바지만 현재 집권여당이 민주당이 그렇게 높은 득표율을 하게 된 게 민주당이 잘해서입니까? 그가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뭐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실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법안도 그냥 유야무야 통과시켜버린 그런 집권 여당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득표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평화의 시대를 거스르면서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 너무 혐오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맹신에 빠져있고 자기 반성을 모르는 세력, 거기에 대한 심판이 주요 초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냉혹한 현실 세계 안에서 자꾸 이렇게 상대를 깎아내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이 냉혹한 현실 세계 안에서 모든 상대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그 냉혹한 현실 그 자체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불가피한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정치적 집단이나 국가 집단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집단 간의 관계가 꼭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개인적 관계만이 아니라 집단 간의 관계 역시 선의와 신뢰의 관계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가능합니다.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 회담시 북측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담 정신은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소나무 정신으로, 북쪽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문계 있죠. 이번에는 두 정상이 같이 심은 소나무,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하고 안부름을, 그 소나무 정신으로. 회담 속도는 말마 정신으로, 회담 원칙은 서로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선의와 신뢰를 기초로 관계를 맺고 어떤 제도를 형성하느냐, 아니면 정반대로 악의와 불신을 기초로 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제도를 형성하느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습니다. 보세요. 북미 그 관계만 생각하더라도 제재를 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하고 제재를 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핵실험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로켓맨이니 늑다리 미치광이니 이런 험한 말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 참 똑똑한 사람이다. 큰 통큰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안도를 하고 대화가 가능해지고 평화의 희망을 다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국가 집단 간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게 신뢰와 선의를 갖고 얼마든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악의와 불신을 기초로 하느냐, 선의와 신뢰를 기초로 하느냐, 그것은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단 간, 국가 간의 관계도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혹시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물론 그건 그 의지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조건과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 먼저 인간으로서 그 의지를 우리는 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미국의 그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되었습니다. 아마 현대 고전이 된 책인데 거기서 통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는 도덕적일 수 있지만 집단 간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간의 관계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치는 힘의 우위에 의한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현실주의적인 외교 노선을 정당화하는 미국의 유명한 한 그 사상가입니다만,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도 특히 윤리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신학자입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그분이 통찰한 바는 냉혹한 현실을 아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그래서 개인 윤리가 아니라 사회 윤리가 필요하다, 제도적인 윤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준 점에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그분은 역시 냉전 시대의 한계를 지닌 신학자요, 윤리학자였을 뿐입니다. 평화의 신학자는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원천적으로 안고 있는, 그래서 미국의 현실주의적인 그 외교 노선을, 힘에 의해 외교 노선을 정당화했던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냉혹하기 때문에 그 통찰이 여전히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볼 때에 성서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확실히 인간 문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통 밝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 빛 안에서 저마다 겸허한 성찰을 동반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성취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괄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을 저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성취해가는 여정에 있다는 것을,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